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28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두 개 국가 해법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날 워싱턴 국무부에서 행한 연설에서 지난 수년간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두 개 국가 해법이 큰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지난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열린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 중단을 위한 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표를 행사한 미국의 결정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해결 아닌 두 개 국가 해법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지지하는 것은 유대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의 미래라고 강조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영토 내 유대인 정착촌 건설의 중단을 요구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표결에서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기권표를 던진 데 대해 이스라엘 당국자들뿐 아니라 미국 내 의원들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하지만 이 같은 비난을 일축하며 이스라엘은 언제나 미국의 우방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 정착촌 문제가 앞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평화 협상의 주요한 장애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이스라엘에 자신이 다음 달 대통령에 취임할 때까지 강인하게 있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고 정착촌 건설을 강행키로 한 이스라엘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당선자는 28일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지난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을 중단하는 결의안이 통과된 데 대해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시되고 무례하게 다뤄졌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자는 유대인 정착촌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된 것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갈등을 해결하는 데 해를 끼쳤다며 이스라엘의 미래가 위험에 처해졌다고 말했습니다. 파키스탄이 중국의 지원으로 동부 펀잡주 차슈마에 세운 원자력 발전소 완공식에 28일 나와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번에 건설된 차슈마 3호 원전의 발전량은 340메가와트입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전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앞서 차슈마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 두 곳을 건설해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차슈마 1호 원전과 차슈마 2호 원전으로 불리는 이 두 곳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총 600메가와트에 달합니다. 차리프 총리는 이날 완공식에서 340메가와트급 차슈마 원전 4호가 현재 중국의 지원으로 건설되고 있다며 내년 4월쯤 완공돼 가동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파키스탄의 현재 총 전력 생산량은 16,000메가와트 정도입니다. 파키스탄은 중국의 도움으로 발전량을 60%가량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멕시코 항공 인터제트사는 27일 자사에서 운영하는 러시아제 슈퍼제트백 항공기 11대에 대해 운항 중단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항공기 제조업체 수호이 측은 지난주 슈퍼제트백 항공기의 꼬리 부분에서 결함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러시아 항공당국에 의해 직접 이뤄졌습니다. 러시아의 슈퍼제트 항공기들은 그동안 여러 안전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난 2012년에는 홍보 비행 중 인도네시아에 추락해 45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이란 남부 상공에서 미군 전투기와 무인기의 출몰이 포착됐다고 이란군 고위 지휘관이 밝혔습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28일 이란 혁명수비군 아바스 파라지프르 장군의 말을 인용해 최근 해당 지역에서 방공훈련 도중 그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파라지브르 장군은 훈련이 시작되고 최근 사흘간 12대의 미군 항공기들이 이란 영공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나타나 경고 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바레인에 주둔하며 해당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미 해군 오함대 측은 이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로마 가톨릭 교황청에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왕저완 중국 국가종교국장은 28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천주교 대표대회에서 로마 교황청 바티칸이 관계 개선을 위한 유익한 조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공산당이 정권을 장악한 지 2년 뒤인 지난 1951년 가톨릭교회 최고 통치기구인 성좌와의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BOA 세계 뉴스 김현진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경주입니다. 12월 29일 목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으로 망명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가 김정은 체제는 내부적으로 썩어 들어가고 있고 김정은은 이를 공포 정치로 억누르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북한의 간부들은 김정은의 이러한 미치광이 행패를 보면서 태양이 가까이 가면 다 죽고 너무 멀어지면...
미 국무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만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제재를 통해서 북한의 계산을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조형물 수출을 금지한 새 유엔 대북 제재는 북한과 비동맹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북한은 오늘 대체로 맑겠지만 곳에 따라 눈이 오는 곳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3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에서 1에서 5m까지 높게 일고 서해 북부는 2m 아래가 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태용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가 한국으로 망명한 뒤 처음으로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태정 공사는 북한 정권에는 미래가 없고 김정은 체제는 내부적으로 썩어 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기자가 한 다음에 자세한 내용을 박병용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태용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오랜 해외 생활을 경험하면서 자유민주 체제의 우월성을 실감했고 한국에 진화하는 민주화 과정을 목격하면서 북한 정권에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태전 공사는 27일 한국통일부 기자실에서 가진 공식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고모부 장성택은 물론 측근도 무자비하게 처형하는 행태를 보고 절망감에 빠져 빨리 한국으로 가서 무엇인가 해야겠다는 결심을 굳혔다고 밝혔습니다. 태전 공사는 북한 김정은 체제가 내부적으로 썩어 들어가고 있고 김정은은 이를 공포 정치로 억누르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이러한 동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김정은은 삼수갑산에서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듣게 해달라면서 북한 주민들과 간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으며 조그만 이상기미라도 보이면 처형하는 공포 선행 통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간부들은 김정은의 이러한 미치광이 행태를 보면서 태양이 가까이 가면 다 죽고 너무 멀어지면 얼어 죽는다는 속생각을 하면서 기회주의적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태전 공사는 김정은까지 겪어본 북한 주민들은 물론 엘리트층도 북한의 세습체제에는 미래가 없다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태전 공사는 이어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은을 쳐내고 통일을 앞당기자고 호소했습니다.
북한에 계시는 주민 여러분, 쭈뼛거리지 말고 김정은에 반대하여 모두 들고 일어날 때 김정은이 너의 제대로는 물먹은 담벽처럼 허물어질 것입니다. 북한의 간부 여러분, 김정은의 공포에 눌려 숨죽이고 살지 말고 김정은을 가볍게 쳐내고 통일된 나라에서 다 같이 행복하고 자유롭게 삽시다.
태전 공사는 또 북한 김씨 일가 3대 세습의 허구성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북한 사회가 김정은 시대에 와서는 지금까지 유지되던 명분과 정체성을 잃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과 김정은 현 국무위원장의 권력 승계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2008년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질 때까지 김정은의 존재를 알고 있는 북한 사람들은 얼마 없었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누구도 모르는 김정은 자기 아들을 베일에서 꺼내서 후계자로 내세웠습니다. 결국 오늘 현 시점까지도 김정은은 이 명분과 정체성이 뚜렷이 못합니다. 이거의 지금 현재 김정은의 백두혈통의 허구성입니다.
태전 공사는 김정은의 중국 방문과 관련해 핵무기라는 걸림돌 앞에서 김정은의 바람은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은 중국의 뺨을 친 것이나 마찬가지며 중국이 김정은의 방중을 초청하게 되면 이는 핵무기 포기에 대한 답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인데 북한으로서는 이에 응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대전공사는 북한에 있을 때 김정일의 처조카인 이한영 씨가 한국에서 피살된 상황을 지켜봤지만 자신은 김정은의 테러가 두렵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은 통일의 재단에 받쳐진 몸인데 만약 김정은에게 테러를 당한다면 그것이 기폭제가 돼 더 많은 동료들이 통일운동에 동참함으로써 통일의 그날이 앞당겨질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태용호 전 공사는 또 앞서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미 국무부는 이와 관련해 제재를 통해서 북한의 계산을 바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해야만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해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realistic. Well, we would like to see DPRK abandon its nuclear program. We have seen that the DPRK.
애나 리첼런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7일 BOA와 전화 통화에서 김정은이 있는 한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의 이날 발언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것을 보고자 하지만 대신 자국민의 절박한 상황을 포함한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핵 프로그램을 기꺼이 우선순위에 놓는 것을 봐왔다는 겁니다. 리첼런 대변인은 그러나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북한의 핵 개발 의지를 꺾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UNSCR 2321 makes it more difficult for the DPRK to obtain the specialized equipment it needs for it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321호는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필요한 전문 장비를 획득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관련 물자 구입에 들어가는 경화 수입을 급격히 줄이며 북한이 더욱 소외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태용호 전 공사는 한국 통일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김정은 정권이 2017년 말까지 핵 개발을 완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핵질주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첼런 대변인은 이에 대해 시간이 지나면서 안보리 결의 2321호와 그 밖에 다른 조치들이 부과할 비용이 북한의 계산을 바꿔 정권이 추진 중인 핵무기 개발과 북한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경제 개발을 둘 다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 재검토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리첼런 대변인은 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We will not accept North Korea as a nuclear state. North Korea's leaders have a choice to make denuclearize and attain peace, security, and prosperity.
리첼런 대변인은 북한 지도부가 비핵화를 통해 평화, 안전, 번영을 이루든지 현재 행보를 계속함으로써 외교적 고립에 처하거나 경제적 결핍을 자초하든지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런 목적을 위해 미국은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에 근거한 신뢰할 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열려있다는 점을 북한에 거듭 전달해온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리첼런 대변인은 북한이 고립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은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국제 의무와 약속을 준수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최근 채택한 새 대북 제재에는 북한의 조형물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이것은 북한과 비동맹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30일 채택한 새 대북 제재 결의 2321호에는 모든 회원국들이 북한의 대형 조형물을 수입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들어있습니다. 북한에서 만든 기념탑이나 동상과 같은 전시용 조형물의 수출길을 막은 겁니다. AP통신은 27일 평양발 기사에서 유엔 대북 제재 결의가 채택 한 달을 맞았지만 동상 수출 금지령이 북한의 금고에 중대한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0년 이후 조형물 수출로 1억 6천만 달러 정도를 벌었지만 연간 수출액으로 따지면 1천만 달러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 북한이 석탄 수출로 벌어들이는 돈은 연간 7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북한에서 거의 모든 대형 조형물을 제작하는 기관은 만수대 창작사입니다. 미술 분야에서 북한 최고로 꼽히는 창작단체로 지난 1959년 11월 설립돼 4천여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수출 규모가 크지 않은데도 유엔 안보리가 동상을 수출금지 품목에 집어넣은 이유는 이 기관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곧바로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쓰인다고 판단한 때문입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북한이 외화를 벌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따라서 예술적인 기능 또한 수출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동상을 수출하고 현금으로 만 그 결제하는 게 아닐 거예요. 어떤 다른 북한이 필요한 그런 또 유용한 그런 제품들, 공산품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그 수입하는 조건으로 동상을 수출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거죠.
북한 전문가들은 또 동상 수출이 북한 외교 활동의 한 수단이기도 하다는데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등지의 비동맹 국가들이 주된 고객입니다. 북한이 아프리카에 동상을 수출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60년대 후반으로 당시 아프리카에 불기 시작한 독립운동의 물결이 국가 정체성과 정치적 합법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형 상징물에 대한 새로운 시장과 수요를 만들었습니다. 북한은 아프리카 외교 관계를 확대하기 위해 처음에는 동상을 무료로 제공하다가 지난 2000년 무렵부터 유료 판매 형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실제로 2010년 세네갈 독립 50주년을 맞아 수도 다카르에 48m 크기의 아프리카 르네상스 기념상을 세우고 2,7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앙골라에는 4천만 달러를 받고 네토 문화센터를 지어줬고 콩고 민주공화국 킨샤사의 로랑 카빌라 동상도 만수대 창작사의 작품입니다.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입니다.
북한에서 그런 기술이 아프리카 국가, 독재국가 여기 대해서 나름대로 비동맹 국가의 그 친선 강화 차원도 있고 또 북한의 여러 가지 혁명적인 상징 이것을 또 알리는 그런 뭐 이중적인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유엔의 북한 동상 수출 금지령이 동상을 매개로 한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전통적 우호 관계를 흐트러뜨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전직 북한 관료가 작성한 문건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최근 비동맹 국가들과의 외교적 유대를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문건은 비동맹 국가들과의 고위급 교류를 통해 외교적 고립을 탈피해보려는 노력에도 올 들어 10월까지 북한의 대외 교류는 절반으로 줄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는 또 일부 북한산 비금속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품목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높지 않아 중국 업계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최근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21호에서 몇몇 북한산 비금속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결의에 따르면 북한은 동, 니켈, 아연, 은과 그 관련 제품을 수출할 수 없습니다. 현재 해당 품목들은 대부분 중국이 수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처가 중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 수입 시장에서 북한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기 때문입니다. 중국 해관총서와 관련 업계 자료에 따르면 먼저 북한산 아연은 올해 10월까지 중국 측 총 수입량의 7%를 차지했습니다. 북한은 중국의 3대 아연 수출국이지만 중국 시장 점유율은 미미합니다. 정련한 아연의 비중도 총 수입 물량의 약 3.4%에 그쳤습니다. 동도 아연과 사정이 비슷합니다. 올해 11월까지 북한은 동광 4만 6천 톤, 그리고 정련한 동 2,200 톤을 중국에 팔았습니다. 해관총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매년 동광 1,300만 톤, 정련한 동 300만 톤을 수입합니다. 북한산 동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니켈의 경우 중국 산업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매년 정련한 니켈 수십만 톤을 외국에서 사들이지만 북한은 2014년에 37톤, 2015년 10톤, 그리고 올해 10월까지 22톤의 정련된 니켈을 중국에 수출했습니다. 비금속은 아니지만 새 제재 결의가 수입 금지 품목으로 지정한 은도 중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10월까지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은은 44톤 규모로 이는 중국 시장에서 약 3%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한편 북한산 비금속과 은에 대한 수출 금지 조처로 북한이 입을 손실은 2015년 기준으로 약 6,200만 달러에 달합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탈북자들이 조한미군을 상대로 북한에서의 생활에 대한 강연을 했습니다. 북한 내 실상을 파악하고 미군의 한국 주둔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자리였다는 평가인데요.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군 기관지 성조지는 26일 수원 공군기지에서 탈북자 4명이 주한미군을 상대로 강연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달 초 열린 강연회에서 미 공군 소속 52방공연대 제6대대병사들은 탈북자 켄 엄 씨의 북한군 복무 이야기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성조지는 미군 병사들이 말도 안 돼를 외치며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집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탈북자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매튜 맥거원 중위 주선으로 성사됐습니다. 맥거원 중위는 탈북자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일이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했고 다른 미군 병사들에게 탈북자들의 삶을 나누는 행사를 열게 된 것입니다. 맥거원 중위는 탈북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미군이 왜 한국에 주둔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더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고 성조지에 말했습니다. 이날 탈북자 켄 엄 씨는 자신이 20대 대부분을 군에서 보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군 제대 후 돌아간 고향집에서 어머니와 형이 자신에게 말하지 않고 한국으로 간 것을 알게 됐고 자신은 그 이후 노동당 입당도 하지 못하고 직장도 갖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서 희망이 없다고 판단한 엄 씨는 중국, 라오스, 캐나다를 거쳐 한국에 정착했습니다. 엄 씨는 한반도가 통일되면 미군들을 고향으로 데려가 나의 친구들과 가족들을 만나게 하고 싶다며 적군이 아닌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났으면 한다고 말해 청중으로부터 열렬한 박수를 받았습니다. 탈북자 양소현 씨는 한국이 아닌 미국 뉴저지주에 정착한 경험을 나눴습니다. 북한에서는 눈사람을 만든 뒤 미군이라고 부르며 뜨거운 물을 붓던 소녀가 세월이 흐른 뒤 미국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양소현 씨는 북한에서 금지된 외국 영화와 텔레비전을 즐겨보곤 했다며 아버지가 반당 혐의로 체포된 뒤 북한을 탈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양 씨는 기록 영화에서 본 대로 태국 방콕 주재 미국 대사관으로 가 망명을 신청했고 2013년 미국 시민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양 씨는 자신이 미국 땅에서 미국인과도 한국인과도 어울리지 못했고 경제적으로 힘들었으며 말도 안 통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어나서 처음으로 미국에서 매일매일 자유를 누리고 있다며 자신이 인생에서 성공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성조지는 이날 행사가 북한에서의 삶을 미군 병사들이 직접 들을 수 있는 드문 기회였다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네, 북한은 올해도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계속하면서 국제사회와 갈등을 이어갔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과 북한의 관계 또 남북관계는 냉각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VOA는 2016년 한 해 북한 관련 주요 움직임을 다섯 차례로 나눠서 되돌아보는 연말 기획을 마련했는데요. 오늘 세 번째 순서로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집권 5년 차인 올해 1월 1일 육성 신년사에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와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상과는 달리 핵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통일부는 김 위원장이 관계 개선의 길을 언급한 데 대해 주목한다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불과 닷새 뒤인 1월 6일 느닷없이 핵실험을 감행하고 이어 2월 7일엔 장거리 미사일인 광명성 4호를 시험 발사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입니다.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결심에 따라 주체 배고 2016년 1월 6일 10시 주체 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맞서 곧바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하는 등 남북관계는 빠르게 대치 국면으로 치닫게 됩니다. 마침내 한국 정부는 2월 10일 남북관계의 마지막 상징이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취했고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16일 국회 특별연설에서 북한 정권이 핵 개발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강력한 조치들을 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북한의 기만과 위협에 끌려다닐 수는 없으며 과거처럼 북한의 도발에 굴복하여 퍼주기식 지원을 하는 일도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사실상 북한이 핵 개발에 앞서 남북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없음을 그대로 보여주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처음부터 협상할 생각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제재 일변도다, 개성공단 폐쇄나 이런 어떤 남북관계 레버지를 모두 버린 거는 패착이다 이런 평가도 있지만 그냥 현실적으로 북한이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전략을 채택하는 상황에서 국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요.
북한의 도발로 한국 내 반북 여론이 커진 가운데 한국 국회는 지난 3월 11년간 끌어온 북한 인권법을 제정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최대 약점으로 여겨져온 인권 문제를 한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다루려는 데 대해 북한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런 대립은 군사적 긴장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 공군의 북한 핵심 시설 정밀 타격 훈련에 반발해 북한 대남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3월 23일 중대 보도를 발표하고 실전 배치를 앞둔 새 방사포로 청와대를 타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조선중앙TV입니다.
우리 범영지단의 위력한 대구경 방사포들도 박근혜가 도사리고 있는 청와대를 순식간에 초토화시킬 격동 상태에 있다.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는 가운데 지난 5월 초 북한에선 36년 만에 7차 노동당 대회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 보유를 고집하면서도 남북 간 긴장 해소를 위한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우선 북남 군사당국 사이 대화 협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6월 들어서도 정부와 정당, 시민단체들을 망라한 남북한 통일대회합을 열자고 연이어 대화 제스처를 보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6월 13일 국회 개원연설에서 북한의 이 같은 제안이 기만술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최근 북한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에 직면해서 대화 제안 등 국면 전환을 위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핵화 없는 대화 제의는 국면 전환을 위한 기만일 뿐입니다.
7월 들어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 무력이 현실적이고 임박한 위협으로 판단하고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에 합의했습니다. 북한도 이에 질세라 9월 초 또다시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전례 없이 한 해 동안 두 차례나 핵실험이라는 초대형 도발을 일으킴으로써 남북관계는 한층 돌이키기 어려운 소용돌이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이후 북한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막말 비난과 함께 한국 내 여론 분열을 노린 선전전을 지속적으로 폈습니다. 한국 정부도 8월에 발생한 주영 북한 대사관 태영호 전 공사의 한국 망명 사건 등을 앞세워 북한 정권과 주민을 분리하는 전략으로 맞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월 1일 국군의 날 축사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북한 고위 관계자들과 주민들의 이탈은 북한 사회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들을 환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던 중 한국에선 이른바 대통령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이 터져 박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되는 초유의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북한은 이를 계기로 박 대통령에 대한 비난의 강도를 한층 높였지만 한국 정부는 대북 정책에 흔들림이 없음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남북관계가 북한의 잇단 대형 도발과 한국의 강경 대응으로 그나마 대화와 협력의 명맥을 유지했던 지렛대들을 모두 잃어버리고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입니다.
북한의 두 차례 핵실험과 20차례 걸친 미사일 시험 발사 등으로 사실상 이제 남북관계는 끝장이 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유지되어 왔던 개성공단이 완전 폐쇄되고 사드 배치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남북관계는 안전장치 없이 이제 끝장 게임으로 들어간 그런 한 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조한범 박사는 북한 정권이 선핵 보유 입장을 포기하지 않는 한 관계 개선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북한 정권과는 별개로 북한 주민들을 겨냥해 인도적 지원만큼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방향으로 대북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네, 올 한 해 북한을 돌아보는 연말 특집 보도. 내일은 네 번째 순서인데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광장이 함께합니다.
북한이 지난달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배가량 증가했습니다. 또 올해 11월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총 곡물량도 전년보다 9%가량 증가했는데요.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해관총서 통계를 집계한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11월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량은 약 3,400톤, 미화로 약 162만 달러치였습니다. 이는 2015년 같은 기간 1,742톤을 수입했던 것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11월에 수입한 곡물은 쌀과 밀가루, 옥수수, 전분, 두류 등으로 특히 쌀 수입량은 1,863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북한이 올 1월부터 11월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량은 48,805톤으로 지난해보다 9%가량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곡물량은 최근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북한은 지난 9월 한 달간 중국으로부터 총 18,477톤, 미화 1,084만 달러 상당의 곡물을 수입했습니다. 특히 쌀은 1월부터 8월까지 총 수입량 14,000톤보다도 많은 16,000톤, 미화 990만 달러 상당을 9월 한 달간 수입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2년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 월간 중국산 쌀 수입액으로는 가장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10월 수입량은 8,916톤으로 감소했고 이어 11월에도 3,385톤으로 감소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은 곡물 수확이 마무리되면서 자연적으로 곡물 수입이 줄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곡물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아주 그 가을 이제 수확이 되면서 또 금년도 작황이도 작년보다 좋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단은 그 곡물 수입이 많이 줄고 전반적으로 시장이 안정을 지금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거고요.
실제 한국농촌진흥청은 올해 북한의 쌀 등 곡물 생산량이 481만 톤으로 지난해보다 7%가량 증가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한편 북한이 11월 한 달간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비료는 313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이 1월부터 11월까지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총 비료량은 15만 8천여 톤으로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네, 매주 깊이 있는 보도로 한반도 관련 현안들을 살펴보는 심층 취재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는 인권 문제와 관련해 북한 정권을 계속 압박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대북 압박과 동시에 북한과 인권 문제에 대한 대화도 제안했는데요. 이 자세한 내용을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제인권단체와 북한인권 전문가들은 내년 1월에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인권 압박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동아시아 부국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인권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US government should be investigating and should be designating additional
미국 정부가 추가 조사를 통해 북한 정부의 고위 관리들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북한 정부가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인권 범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인권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미국 정부가 북한의 반인도 범죄 책임 있는 개인들을 처벌할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무부와 재무부에 적극적인 공조를 촉구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비정부기구인 유엔워치의 레온 셀티엘 부국장은 미국 정부가 관할 지역 내 모든 북한 자산을 동결하고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 같은 조치를 따르도록 선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북한 인권 유린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 문제도 트럼프 행정부의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Amnesty International would urge President-elect Trump to ensure that the crimes against humanity accountability issue.
Amnesty International 미국 지부의 티 쿠마 국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 문제를 주요 외교정책 현안의 하나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로버트슨 부국장도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북한의 인권 유린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해야 한다며 이는 이미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와 다수의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와 유엔총회 결의로 확립된 국제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인권 유린의 책임자 처벌과 관련해 유엔의 행동을 촉구해야 한다며 특히 북한 정권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의 대북인권단체인 유럽북한인권협회 마이클 글랜디닝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누구를 어떤 이유로 ICC에 회부할 것인지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가 ICC 회부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의 책임을 묻는 방안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정보를 들여보내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o important because you're communicating and you're spreading the word and you're letting people know in North Korea. You're giving them the news.
워싱턴의 대북 인권 단체인 북한 자유 연합의 소전 숄티 대표는 북한에 정보를 들여보내 북한 주민들과 소통하고 그들에게 뉴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의 국제인권단체인 인권재단의 알렉스 글래드스타인 전략기획실장은 외부 세계 정보가 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깨어나게 하는데 매우 강력한 힘이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영화와 도서, 교육자료 등을 들여보내는 탈북자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늘려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세계 기독교 연대 벤 로저스 동아시아 팀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정권의 정보 봉쇄를 깨뜨리기 위해 북한의 정보를 유입하는 라디오 방송과 다른 수단들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벨기에 인권단체인 국경 없는 인권회의 빌리 포트레 회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정보 유입을 지원하고 촉진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에게 강요된 오랜 고립 체제가 붕괴되는 것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대북 인권 정책 제안 가운데는 동맹 강화도 포함됐습니다.
I would recommend to the Trump administration that they maintain the strength of United States alliances on human rights.
로베르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과의 강력한 동맹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코엔 전 부차관보는 북한이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지적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도 미국과 동맹국들의 다각적인 공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인권 문제에 대한 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세계 기독교연대 벤 로저스 동아시아 팀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동시에 북한과의 비판적 직접 교류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저스 팀장은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과 대화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친 점을 지적하면서 강력한 압박과 병행되는 북한과의 대화는 올바른 시기에 올바른 방법으로 진행된다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베르타 코엔 전 국무부 부차관보도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인권 문제 협상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여기에는 조건이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U.S. has to make clear to North Korea that any steps toward a peace treaty, toward normalization of relations, toward extension of economic
북한과의 협상에서 평화 협정이나 미북 관계 정상화, 대북 경제 원조 확대 등이 북한 내 인권 개선 움직임과 연계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코엔 전 부차관보는 차기 행정부가 이런 상황에 대비해 북한과의 인권 협상에서 어떤 점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석방과 억류 사태 재발 방지, 이산가족 상봉,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접근, 인도적 기구의 취약계층 접근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미국 지부의 티 쿠마 국장도 인권 문제와 관련한 북한과의 대화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휴먼 라이츠 워치의 로버트슨 부국장은 북한과의 인권 대화는 일부 전문가들의 희망사항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북한 정부는 인권 관련 교류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미 국무부나 의회 인사들 가운데 누구라도 협상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고 본다면 매우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권 문제를 양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만일 미국 정부가 그렇게 할 것이라는 징후를 보이면 국내외적으로 강력한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코엔 전 부차관보는 북한의 위협은 핵무기뿐 아니라 북한 정권 자체의 성격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북한자유연합의 숄티 대표와 유엔워치의 셀티엘 부국장, 세계기독교연대의 로저스 팀장과 국경 없는 인권의 포트레 회장도 북한의 핵과 인권 문제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며 안보가 인권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이 3만 명을 넘어서면서 이들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도 차츰 변화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에 온 탈북민이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탈북민 유형을 보면 입국 당시 20, 30대 젊은 층이 전체의 58%로 절반이 넘으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잘 정착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데요. 탈북민들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거리의 시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저는 직접 만난 적은 없는데 사실 뉴스에서 되게 많이 봐가지고 그냥 좀 예전보다는 좀 친근하다 그래야 되나? 그냥 좀 약간의 선입견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고 그냥 우리나라 같은 그냥 한민족이라고 생각되고 학생들이 가족하고 같이 내려와서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나라 대학교에 진학을 하고 또 직업을 갖고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친구들 보면서 남한으로 내려와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사실 쉽지 않은 환경일 수도 있었는데 열심히 공부하고 또 자기가 직업을 갖는 걸 보면서 북한보다는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서 잘 자라고 있고 또 잘 적응을 하고 있구나.
아, 방송에서만 보죠. TV에서 같이들 나오잖아. 저 연예인들하고 나와서도 그런 거 잘 보죠. 성공했다 싶지. 힘들게 와서 여기서 편하게 사니까 성공했다 싶지.
만나거나 그런 건 없는데 지나가는 길에 스쳤던 적은 좀 있었겠죠? 드라마에도 탈북민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 또 태영호 공사가 지금 망명해가지고 이제 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뉴스 같은 걸로도 좀 접하는 것 같고요.
만나본 적은 없어요. TV에는 많이 봐요. 계속 봐요. 저 사람들이 북한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탈북을 했을까. 또 탈북하는 과정에서 중국을 통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라오스로 해서 제3국으로 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참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얼굴이 너무 밝아. 그런데 여기 와서 생활하면서
뭐 아무래도 이제 요새는 워낙 탈북민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뭐 우연치 않게 뭐 지인을 통해서 이제 탈북민을 만나봤던 경험이 있고요. 그 이후로 좀 꾸준히 관심이 생기고 또 TV 방송에서도 탈북민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아, 탈북민들이 저렇게 살고 있구나 뭐 이런 소식들 자주 접합니다.
탈북민을 실제로 접해봤다는 사람들도 있고 텔레비전 같은 매체를 통해 접했다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탈북민을 만나도 처음에는 탈북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답변도 많았습니다. 한국에 정착하는 탈북민들이 늘면서 관심이 더 높아졌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거리감을 더 느낀다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안 좋은 선입견으로 많이 봤었고 좀 신기하다 그래야 되나?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봤는데 지금은 거의 그냥 우리나라 사람하고 똑같다고 그냥 보고 있고요. 관심도가 저는 좀 더 낮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많지 않으니까 와 신기해 이러면서 뉴스를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지금은 거의 뭐 나와도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각각 느껴지고 말고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나. 제가 그 6.25 때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그때 이제 피난을 갔거든요. 이제 저 고향으로 서울에서 학교 다니다가 그때 일주일을 걸려서 고향에 갔는데 그때 그 과정이 지금도 생각하면은 너무너무 괴롭거든. 그거보다도 수백 배의 그 고통을 겪으면서 중국을 통해서 공안원들 피해 가면서 무사히 그래도 여기까지 온 거는 그분들은 진짜 지금 북한에 있는 사람들보다 천원이에요, 천원.
아무래도 직접 만나기 전에는 그분들이 어떤 마음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속속들이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뭐 그 전에 비해서는 좀 이해도가 높아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뭐 매체를 통해서도 많이 접하고 있지만 이분들이 여기에 와서 뭐 어려움만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즐거움도 있는 거니까 그런 또 너무 어두운 면만 또 보는 거는 또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게 우리가 도와주는 것도 참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탈북민을 통해서 통일을 준비해 나갈 수 있다는 의견도 많았는데요. 탈북민을 통해 언젠가 통일이 되었을 때를 미리 생각해 볼 수 있고 남북의 사회를 모두 경험한 탈북민들이 통일 이후에 두 사회를 잇는 중요한 역할을 해나갈 것으로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먼저 이제 탈북한 사람들이 이제 통일을 한다면은 그런 사람들이 좀 더 그 통일 이후에 그런 쪽의 일을 더 많이 하지 않을까. 그분들이 더 많이 도와주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먼저 살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좀 더 적응을 해야 될지 뭐 이런 면에서 뭐 그분들이 더 많이 도와줄 것 같고 우리는 사실 뭐 좀 특이한 그런 시선보다는 좀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탈북민들이 나옴으로써 오므로써 북한의 실정을 얘기하잖아요. 있는 자기의 삶, 겪은 거, 이거를 전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보는 국민들도 반신반의하겠지만은 저는 6.25를 겪었기 때문에 공산체에서 3개월을 살았기 때문에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는 우리 국민들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제 먼저 온 통일이라고 이제 탈북민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북한 사회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분들은 그 북한 사회를 경험을 해봤던 분들이고 또 남한 사회도 경험을 해봤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정착 과정에서 쌓은 노하우 같은 것들이 향후 우리가 통일 시대를 맞이했을 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탈북민 3만 시대를 맞아 한국 정부에서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탈북민 고용을 확대하고 탈북 청년의 한국 학교 적응 지원을 강화하는 등 사회 통합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오늘 대체로 맑겠지만 곳에 따라 눈이 오는 곳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3도, 낮 최고기온은 1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1에서 5m로 높게 일고요. 서해북부 2m 아래가 되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 아침 기온 영하 6도, 낮 기온 영하 3도, 양덕 아침에는 영하 12도, 낮에는 영하 4도, 신유주 아침 기온 영하 9도, 낮 기온 영하 2도입니다. 수풍 아침에는 영하 10도고요, 낮 기온은 영하 5도, 중강 아침에는 영하 15도, 낮에는 영하 9도가 예상됩니다. 희천 아침 기온 영하 13도, 낮 기온 영하 6도입니다. 황해도 오전에 한때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해주 아침 최저기온 영하 4도, 낮 기온 영하 1도, 신계 아침에는 영하 6도, 낮에는 영하 2도입니다. 사리온 아침에는 영하 7도, 낮에는 영하 3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오전에는 구름이 끼겠지만 오후 들어서 맑아지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영하 8도, 낮 기온 영하 1도, 해산 아침 기온 영하 18도, 낮 기온 영하 10도, 장진 아침에는 영하 2도, 낮에는 1도, 풍산 아침에는 영하 21도, 낮에는 11도,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23도, 낮 기온은 영하 14도로 하루 종일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동해북부 해상에는 구름이 끼고 서해북부 오전 한때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동해북부 먼바다 5m까지 파도가 일고요. 서해바다는 2m 아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12월 29일 목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서 마칩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28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두 개 국가 해법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날 워싱턴 국무부에서 행한 연설에서 지난 수년간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두 개 국가 해법이 큰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지난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열린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 중단을 위한 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표를 행사한 미국의 결정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해결 아닌 두 개 국가 해법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지지하는 것은 유대국가와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의 미래라고 강조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영토 내 유대인 정착촌 건설의 중단을 요구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표결에서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기권표를 던진 데 대해 이스라엘 당국자들뿐 아니라 미국 내 의원들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하지만 이 같은 비난을 일축하며 이스라엘은 언제나 미국의 우방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 정착촌 문제가 앞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평화협상의 주요한 장애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이스라엘에 자신이 다음 달 대통령에 취임할 때까지 강인하게 있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고 정착촌 건설을 강행키로 한 이스라엘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당선자는 28일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지난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을 중단하는 결의안이 통과된 데 대해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시되고 무리하게 다뤄졌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자는 유대인 정착촌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된 것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갈등을 해결하는 데 해를 끼쳤다며 이스라엘의 미래가 위험에 처했다고 말했습니다. 파키스탄이 중국의 지원으로 동부 펀잡주 차슈마에 세운 원자력 발전소 완공식이 28일 나와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번에 건설된 차슈마 3호 원전의 발전량은 340메가와트입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전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앞서 차슈마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 두 곳을 건설해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차슈마 1호 원전과 차슈마 2호 원전으로 불리는 이 두 곳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총 600메가와트에 달합니다. 샤리프 총리는 이날 완공식에서 340메가와트급 차슈마 원전 4호가 현재 중국의 지원으로 건설되고 있다며 내년 4월쯤 완공돼 가동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 남부 상공에서 미군 전투기와 무인기의 출몰이 포착됐다고 이란군 고위 지휘관이 밝혔습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28일 이란 혁명수비군 아바스 파라지프루 장군의 말을 인용해 최근 해당 지역에서 방공훈련 도중 그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파라지브루 장군은 훈련이 시작되고 최근 사흘간 12대의 미군 항공기들이 이란 영공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나타나 경고 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바레인을 주둔하며 해당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미 해군 오함대 측은 이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로마 가톨릭 교황청에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왕저한 중국 국가종교국장은 28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천주교 대표대회에서 로마 교황청 바티칸이 관계 개선을 위한 유익한 조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공산당이 정권을 장악한 지 2년 뒤인 지난 1951년 가톨릭교회 최고 통치기구인 성좌와의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바티칸은 그 뒤 타이완과의 공식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항공 인터체트사는 27일 자사에서 운영하는 러시아제 슈퍼제트 100 항공기 11대에 대해 운항 중단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항공기 제조업체 수호이 측은 지난주 슈퍼제트 100 항공기의 꼬리 부분에서 결함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러시아 항공당국에 의해 직접 이뤄졌습니다. 러시아의 슈퍼제트 항공기들은 그동안 여러 안전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난 2012년에는 홍보 비행 중 인도네시아에 추락해 45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현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